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어린 영국 군인이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군목이라고 그러죠.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고 유언을 물었습니다. 혹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어린 군인이요. 제 어머니에게 전해주십시오. 잘 싸우다가 죽었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짤막하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어린 군인이 목사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이 말을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어린 군인의 유언을 따라서 그 교회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인의 그 유언을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잘 가르쳐 주셔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여 선생님이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라는 직분이 대단치 않게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유언을 들으면서 다시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다시 교회 학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교사는 최고로 고귀한 직분입니다. 학생들의 인생에 최고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바로 교사입니다. 저는 이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교사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교사는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는 분이었죠. 교사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아주 탁월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일어났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주 조금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아주 조금. 예수님께서 아무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셔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이죠.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하나님 말씀은 이것이다. 천국에 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도 많이 증거를 해주셨는데요. 제자들이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도 했지만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간적인 의리로서 따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내가 잡혀갈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의 입에서는 동일하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안 버리겠습니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깡패들도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깡패들도 목숨을 걸고 그들의 그 행림을 지킵니다. 두목을 지키죠. 이런 면에서 제자들은요, 일단 이 수준에서는 제자들이나 이런 그 어깨들이나 깡패들이나 별 차이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깡패들은요, 의리가 있어서 대신 죽어주기도 하고 감옥에도 대신 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냥 말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죠. 3년간 키웠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3년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이 기도를 통해서 받고 듣고 했던 것들을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 키웠던 제자들의 모습은 도망가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속상하죠. 아마 여러분들의 반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아마 실망을 하기도 할 것이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아마 이런 고민 속에 많이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1년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도 변화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 달란트 시장 하면은 좀 많이 나오고, 그 선물 사면은 그걸로 이제 또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 과연 내가 교사인가, 이런 고민을 아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별로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지만은 변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아서 부어주실 그때, 그때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 똑같았지만은,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지는 것을 봅니다. 말이 달라졌고 뚝심이 생겼고 또 두려움도 사라져서 도망 다니기보다는 이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당당해서 감옥에 끌려가는 것도 두려움 없이 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달리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기 시작을 했고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시던 그 기도의 습관을 이 제자들이 따라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또 다른 교사의 모습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가르치는 방법을 보면서 기다림을 생각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방지축 이 제자들을 보면서, 바뀌어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속이 타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참으셨던 것이죠.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다 되었는데 갑자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우의정과 좌의정 벼슬을 요구를 했죠. 근데 이 참 어이가 없는 요구이지만은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똑같이 막 화를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자기 욕심 챙기고 있었고 똑같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었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위전과 좌위전, 이 땅 위에서를 말하는 것이죠. 참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교사로서 가져야 될 자세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교사들이 반드시 이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쨌든 아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받아들이든지 이해를 하든지 못하든지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 쉽게 말씀을 풀어가지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요, 변화가 되지 않았던 그들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사실 이해를 잘 못했죠. 그래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면은 그 비유가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따로 와서 그 무슨 말씀입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죠. 주일에 반 아이들을 만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한 가지 이상은 매주마다 오면은 심어주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재미있게 혹시 그냥 재미있게 어떻게 좀 이렇게 학집으로 보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어쨌든지 길든지 짧든지 억지로라도 따라하면서 또 암송을 하게 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한 가지 이상은 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심어주어야 됩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은 교회에서는 사실 조금 재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재미는 조금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조금 딱딱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한 말씀은 꼭 심어주어야 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번 주에 오면은 한 말씀 이것만큼은 내가 꼭 이 아이에게 전해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요, 교재를 보면서 아니면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이 아이에게 전해주어야 되겠다라는 거 한 가지 이상은 꼭 문장으로 딱 만드셔서 그 아이에게요, 우리 반 아이들에게 따라서 하게 하든지 해서 한 가지 이상은 꼭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회 오면 재밌다, 물론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라져버리면요,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아이들 다 놓쳐버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한 문장이라도 딱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1년을 기다렸고 또 2년을 기다리셨고 그래도 조금의 변화, 아주 조금은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성품의 큰 변화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3년째 예수님께서는 또 기다리셨습니다. 그래도 사실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요, 그걸 보면은 좀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원점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처럼 당당했던 모습은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죠. 어부의 모습으로. 그래서 물고기 잡는 대로 가서 어쩌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 3년의 일들은요, 추억 속에 보관을 해놓고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죠. 조금의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도 이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구나. 예수님께서 그 탁월한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셨지만 그것도 3년 내내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했지만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셨냐 하면은 세 번째인데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감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가르치면서 적어도 매주일 한 문장이라도 꼭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기다리면서 언제까지요?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저는 교사라면은 여기까지는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후에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한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또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목숨까지 버리는, 목베임도 당하는 이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걸어갈 수 없지만 두려워서 못 가지만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해 있으니까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셨던 이유가 바로 이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요,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반 아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무용지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해줄 수 있는 것까지는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기도하는 분위기만 좀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수련회라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 가면요 사실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더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기도를 좀 많이 시켜야 돼요. 그 기도를 좀 많이 시키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 아이들도 방언이 터집니다. 방언을 어떻게 따라해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그게 이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문을 열어줘야 되고 기도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아마 여러분 기도로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의 기도, 교사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의 책임을 지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교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인데요, 그 일을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좀 해다오, 이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드릴 때나 매일매일 기도할 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요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의 이름을 좀 불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아이들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만약에 이 아이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주옵소서. 저는 교사의 사명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은 반 아이들 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대충대충 하시면은 그러면 이 아이들 영혼을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교사분들이요, 이 아이의 영혼은 적어도 이 1년만큼은 내가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매일매일 좀 부르시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성령 충만 주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교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성도의 고백인데요, 이분은 청소년 겨울 수련회에서 스텝으로 섬겼던 분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청소년 겨울 수련회가 있어서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 다양한 아이들이 왔습니다. 청소년 사회 가시거나 집회를 섬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꼭 예배드릴 때 맨 뒤에서 불만에 가득 찬 표정으로 다리 쭉 뻗고 찬양도 기도도 안 하는 그런 애들이 꼭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들이 겨우겨우 일으키면 그때서야 일어나서 짝다리로 서서 구경을 합니다. 예배 안 드리고 그냥 구경을 하는 것이죠. 그날 저녁 집회가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예배당으로 들려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아이들을 예배 장소로 거의 다 들려보낸 그 무렵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노란 머리 학생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실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이죠. 뒤에서 불만 가득했던 표정으로 예배 구경하던 무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어디 가니? 물었는데도 대답도 안 하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아이를 붙잡고 어디 가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담배 피러 가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죠. 안 돼! 들어가! 싫어요. 반항을 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세상에 취하여 방탕하게 살다가 지금도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지만 전적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지만 혈기가 왕성하던 시기라서 제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말했습니다. 야, 너 미쳤냐? 수련회 와서 은혜 받을 생각을 해야지. 어디 담배를 피우가? 이게 말이 되냐? 당장 따라와. 지금 생각하면 참 교만하고 부족한 행동이었죠. 그때 마침 그 아이 교회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저를 말리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타일러서 데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시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얘기를 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학생이 큰 소리로 목사님 팔을 뿌리치면서 예배드리기 싫다고요 소리치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속으로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놈이 어떻게 목사님을 저렇게 밀치고 도망을 가냐 하고 진짜 잡히만 바라는 생각으로 쫓아가려는데 목사님이 저를 말리시더니 제가 데려오겠습니다 말씀을 하시고는 그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아 진짜 목사님 저런 놈 챙기시느라 힘드시겠다 생각을 하면서 뛰어가시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는데 그 뒷모습은 실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뛰어가시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목사라는 직분도 그분에게는 전혀 중요치 않은 모습이었고 자기에게 소리치고 팔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였던 그 아이를 쫓아가시는 뒷모습에서 저는 그 목사님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고 순간 울컥했습니다. 뒷모습만 보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속 깊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 내가 정말 미친 짓을 저지를 뻔했구나. 내가 단지 버릇 없고 개념 없다고 생각했던 저 아이가 저 목사님에게는 저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며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그 목사님은 아이를 데리고 다시 예배 장소로 데리고 오셨고 들어오시면서도 저를 보고는 미소까지 지으시며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히려 저에게 사과를 하시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배당으로 들어갔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 이미 말씀이 끝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고 그 목사님은 등에 손을 얹고 정말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시더군요. 참 대단하시다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집회가 끝나고 둘째 날 여러 가지 스케줄이 마무리되고 저녁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여전히 수백 명 아이를 이동시키고 챙겨주고 하랴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 집회 찬양과 설교 시간 후에 오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가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기쁨의 찬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기쁨으로 즐겁게 찬양하고 신나게 뛰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 중에 그 전날 목사님이 데려오신 그 아이가 뛰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놀라움 그 자체였죠. 그 아이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역사하심을 보며 그리고 저의 교만한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모든 수련회 일정이 끝나고 한 팀 두 팀씩 가는 것을 배웅하고 아이들이랑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엊그저께 죄송했습니다. 말하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정말 그때 당시 그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딴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선생님도 미안하다고 하면서 안아주었습니다. 진짜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 소중한 아이를 내 어줍잖은 생각으로 악한 죄인으로 취급했었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도 끝까지 쫓아가서 데려오신 목사님께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영혼을 끝까지 쫓아갔던 그 목사님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교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시간이 흘러갈 때에 성령께서 그 아이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가르치면서 기다려주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수고하며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교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된 분들은 학생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때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 어린 아기일 때도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 또 세례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었죠. 그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그 아이, 그 아이를요, 우리 큰애였죠. 딸, 지금 고이 딸을 한 3살, 4살 아장아장 걸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동네 교회 기도하러 다녔었는데 매일 저녁만 되면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녔었는데 이 아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그때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늘 잠만 자더니요 아빠 엄마 사이에서 이 아이도 무릎을 딱 꿇고 그에서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지금도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하부 또 유치부 아이들도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성결은 여기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인데 이것은 곧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또 한국 교회의 미래도 교사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교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매주일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때로 엉뚱한 짓을 좀 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말씀도 잘 안 듣고 뛰어다니고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앉혀놓고 가르치고 기다리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손을 또 같이 잡고 기도하는 이런 교사만 되면은 사실은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아이들을 탁월하게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체험을 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 방법을 터득하기까지 여기까지는 교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는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큰 자입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교사분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늘 말씀을 펼쳐 읽는 것, 이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고만 말씀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에게요, 그 교사분이 존경스러워져 가는 겁니다. 요즘 그 교단을 보면은 선생님들이 많이 순환을 당하고 있죠. 왜 선생님들이 순환을 당하겠습니까? 물론 아이들이 잘못 자라난 것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참된 교사라는 그 글자를 가지고요, 인터넷에서 한번 쳐봤습니다. 괜히 쳐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된 교사란 어떤 교사를 말합니까? 그 답을 이렇게 달아놓은 답을 보니까요,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엉뚱한 답을 달아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사분들도 계시는데요. 교사는 짜증스러운 거다. 주로 이런 내용이 많이 있고요. 욕을 써놓은 것도 있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아이들이 악한 거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악한 거 사실인데요. 교사분들이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보는 교사는요,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계시는 교사분들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고 다가가는 이런 분들은요, 단순히 책에 나오는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교사가 아닙니다. 그게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걸 보니까요, 오히려 학원에서 이런 지식은 더 잘 받을 수 있다고, 학교에는 친구 만나러 가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친구 만나러 가고 지식은 학원에 가서 배우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선생님들은요, 그 아이들이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쉽게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요? 행함이 있거든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식만 넣어주는 교사가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행하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보면서 존경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직분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직분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자격을 갖추는데 교사만큼 좋은 직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천국을 침묵하기 위해서 이 가르치는 직분을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이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의 말씀을 받아 먹었었고 바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 너희들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 교사분들은 여러분들이 맡은 반 아이들요, 그 아이들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명 아니면 5명 아니면은 20명, 좀 많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 아이들이 내 면류관이다, 주님 나라에서 내게 나의 영광이다, 이 생각을 한다면요, 이 아이들에게 참으로 매일매일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종이 쪽지에다가 이 말씀, 이번 주에는 꼭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말씀은 꼭 외우라고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이 아이들이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요, 그 눈물의 기도와 그 애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분들이요, 교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 두 명 아이를 맡아가지고 그렇게 늘 양육하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그 아이들의 이름이 늘 불려지는 이런 교사분들, 영광스러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우리 교사가 아닌 분들은 이 시간에 우리 교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사분들이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분들이 맡았던 모든 아이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고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바뀌어져 가는 변화가 되는 이러한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요, 이번 수련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교사분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모든 부서들이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은 여러분들이 맡은 바 그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늘 이 아이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나의 면류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